2026년 9월 8일 화요일 슬로레터입니다. 슬로우 뉴스 이정환 기자의 이슈 해설입니다. X, 그러니까 옛 트위터에 올라온 아주 짧은 한글 메시지 한 건이 지금 정치권 전체를 강타하고 있죠.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남긴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라는 경고인데요.
네, 호르무즈 해협 군사 주둔을 겨냥한 아주 직관적인 메시지죠. 주권 국가라면 그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서 이란 국민을 향한 공격에 동조해선 안 된다는 명확한 레드라인입니다. 테헤란대 마란디 교수의 분석을 보면 이게 훨씬 구체적으로 다가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을 경고한 건가요?
이란이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경우에 페르시아만 건너편에 있는 한국 자산을 직접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당장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같은 우리 기업들의 중동 현장이 타겟이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막대한 자본과 우리 근로자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결국 과반의석을 진 여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무거운 추가 달린 장대를 들고 외줄타기를 하는 셈이네요.
그렇죠. 정부가 파병안을 넘기면 통과든 부결이든 그 정치적 책임을 오롯이 여당이 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당내 파열음도 큽니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비전투병 가면 차성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을 폈지만 이기헌, 김용민 의원은 단 한 명이라도 무장이 필수고 위험하다며 반대했죠.
조국 혁신당도 전면 반대 입장을 굳혔고요. 근데 슬로우뉴스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도 느끼시겠지만 이게 과거 2003년 이라크 파병 때랑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완전 역사적 데자뷰죠. 흥미로운 건 당시 핵심 인물들이 23년이 지난 지금도 결정권자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당시 대규모 파병을 주장했던 동맹파 위성락은 현 국간보 실장이고요.
반대로 전투병 파병에 반대했던 자주파 이종석은 현 국가정보원장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 정동영 현 통일부 장관도 좌파였지만 복잡한 명분으로 결국 찬성했었거든요. 이 세 사람이 지금 다시 중대사를 논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외부 압력은 더 거세지고 있단 말이죠.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일 이재명 대통령의 노땡큐 발언을 강조하고 나섰고요.
네, 그래서 국내 전문가들은 시급히 타협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조선일보 김대중 컬럼니스트는 당장 참전은 안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는 여운은 남겼어야 했다고 지적했고 국립외교원 민종훈 교수는 거센 국내 반대 여론을 오히려 미국과의 타협 지렛대로 써야 한다고 주문했죠.
사실 그 국내 반대 여론이라는 게 결국 대통령의 국정동력 타격으로 직결되고 있잖아요. 지지율이 계속 흔들리고 있던데요.
네, 리얼미터 기준으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37.4%까지 내려갔습니다. 5주 연속 하락인데요. 부동산 이슈에서 지방선거 이후에도 정책 기조가 굳어진 게 원인으로 꼽히고 또 비판을 잘 수용하지 않는다는 인상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늪을 덮하고 있는 건 거듭되는 인사검증 블랙홀입니다. 일명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로 불리는 김승원 여당 의원 청탁 사건이 대표적인데 이게 이면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사건 재구성을 해보면요. 브로커 양수진이 김승원 의원에게 접근하고 김 의원이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임상시험 처리를 노골적으로 청탁합니다. 근데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세종메디칼이 지분을 시장에 다 팔아버리거든요.
그 한 번의 매각으로 180억 원 차익을 남긴 거잖아요. 정작 3만 명이 넘는 소액주주들은 주가 반토막으로 피눈물을 흘렸는데 제가 제일 황당한 건 김 의원이 기소유예 상태라는 겁니다.
무죄도 아닌데 주요직 오정이 강행됐으니까요.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붕괴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게다가 녹취록에 여당의 최재성 전 정무수석, 송영길 의원 이름까지 등장하면서 파장이 더 커졌죠.
당사자들은 전면 부인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정조사랑 특검까지 요구하고 나섰고요. 근데 인사 논란이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럼 검찰청 폐지한다고 만든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인사는 약간 코미디 같던데요.
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초대 청장 후보로 오히려 검사 출신인 김지용 전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제청했으니까요. 조직 설립 취지를 스스로 부정한 셈이죠. 현장 반발도 심각해서 지원했던 검사와 수사관 무려 615명이 무더기로 지원을 철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김병기 무소속 의원 구속영장 청구 타이밍도 이상하잖아요. 1년이나 지나서 청구해놓고 정작 핵심인 3천만 원 공천헌금 반환권은 빠져있고요. 여권 내부 기류도 복잡한 것 같던데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용해인 후보자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면서요.
네. 이재명 대통령 출국길에 그런 뜻을 전했다는 관측이 나왔죠. 때마침 용혜인 후보자 남편이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면서 가족정당 논란까지 불이 붙었고요. 반면에 경향신문은 엉뚱한 정치공학 말고 2030 여성들 지지 철회를 직시해서 기존 원민경 장관에 유임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결국 위법은 행위의 순간에 성립된다는 언론 지적처럼 법적 결과 이전에 인사 필터링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거네요. 근데 이렇게 정치권이 부채를 쌓는 동안 진짜 터지기 직전인 건 거시경제 시장의 부채 폭탄 아닙니까?
맞습니다. 글로벌 지표를 보면 루치르 샤르마 회장이 경고한 문 앞에 늑대가 실감나죠. 미국 국가부채가 무려 40조 달러에 달하고 10년물 국채금리가 4.8%를 돌파했습니다. 정부의 총재 불능 차입이 결국 AI 거품을 꺼트릴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가 나오고 있죠.
이게 남일이 아닌 게 한국은행 데이터를 보니까 영끌에서 집산 국내 고소득층도 상황이 심각하더라고요.
네, 빚을 많이 낸 상위 10% 고차입 가구가 금리 인상기에는 저소득층 수준의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가 단 1%포인트만 올라도 연체율이 0.81%포인트나 치솟거든요. 원리금 상환 비중이 46%를 넘기면 바로 소비 위축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최고급 스포츠카를 사놓고 기름값이 없어서 차고에 박아둘 꼴이네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이런 금리 압박 속에서도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고비용 혁신은 계속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한국만 해도 미국 텍사스 가스발전소에 223억 달러, 원전 8기에 150억 달러 등 총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소비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애플은 부품값 압박에도 300만 원짜리 폴더블 아이폰을 천만 대 팔겠다고 나섰죠.
의료 쪽은 더 극적이잖아요. 면역 암치료제 카티 비용이 너무 비싸서 중국으로 환자들이 몰려간다면서요.
미국에선 1회 투여에 55만에서 85만 달러니까요. 절반 가격인 중국 시장으로 전 세계 환자들이 쏠리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혁신 비용은 치솟고 이게 국내에서는 사회적 자원 배분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으로 쳐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통폐합 유치전도 그 맥락이죠.
이 정면 충돌하고 있고요. 발전 오사통합은 그야말로 생존 전쟁입니다. 충남 태안부터 부산, 진주, 광주, 전북까지 사활을 걸고 유치전에 뛰어들었고 수도권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죠.
간병비 부담 낮추는 정책도 비슷한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잖아요.
네, 정부는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30% 인하하겠다는데 정작 병원 직접 고용 간병인은 전체의 10%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OECD 평균의 9배나 되는 요양병원 병상수부터 과감하게 줄이는 게 먼저라고 지적합니다.
닭꽉 막힌 것 같은데 그래도 극적인 타협 사례가 한 건 있었죠. 전북 고창군 성송면 345kV 변전소 설치건이요.
네, 3년을 필요하던 게 단 두 달 만에 95% 찬성으로 합의됐습니다. 한전이 20여 차례나 직접 설명회를 열면서 소통했고 또 계속 반대만 하다가 동네가 가장 낙후된 꼴찌 마을로 전락했다는 주민들의 뼈저린 위기감이 결단을 끌어낸 겁니다.
밖으로 시야를 넓혀도 이런 타협이 참 절실한데요.
독일 극우정당 대한당이 주의회 선거에서 압승하니 쇼크도 있었지만 반대로 한국과 프랑스가 1조 6천억 원 규모의 영상 투자 파트너십을 맺으며 돌파구를 찾은 사례도 있으니까요. 국내에서도 김민석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 자리를 여야 구분 없이 가나다 순으로 섞어 앉자고 제안하기도 했고요.
의자를 섞어 앉는 시도는 흥미롭지만 그 배 한 구석에서 의자 위치 좀 바꾼다고 배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잖아요.
그래서 신영전 교수의 칼럼이 날카롭습니다. 홀로 너무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고 반대 의견을 내는 레드팀조차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충분한 휴가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를 위한 의무라고 진단했거든요.
물리적 위치보다 대통령의 의무적인 휴가처럼 생각의 거리를 두는 리셋 버튼이 우리 사회 전반에 시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슬로우 뉴스였습니다.